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여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의 벳시따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셋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믿음으로 이기는 삶, 이렇게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는데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만 좋은 믿음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출애굽 세대들 또 가나안 전쟁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근데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역사의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대의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니까 언제든지 자기 소욕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서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지 않는다, 잘못 놓아졌다 이런 뜻이다. 사카흐라는 히브리적 단어가 잘못 놓여졌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그게 잘못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믿음의 척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이게 정말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세계관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 기드온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6장 1절까지 이렇게 보았어요. 보면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악을 범죄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어요. 7년간 미디안 사람들. 그래서 2절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아요. 토굴에 가서 땅 파고 살고 정말 힘들게 고생스럽게 삽니다. 농사 수확기가 돼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적들이 올라와서 그거 다 없애버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살 수도 없고 도망가서 살면서 내 땅에서 그렇게 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겠죠.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참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의 말씀들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라 그러면 다 빼앗기고 하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냥 타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그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첫인상은 우리가 기드온 그러면 와 용감한 300용사와의 싸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보면 굉장히 힘들고 불쌍하고 유약해 보이는 그런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몰래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평가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해요. 큰 용사라기보다는 겁이 많았어요. 무서웠어요. 유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현상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앞으로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겁을 내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지만 내가 너 용사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미래적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과거의 우리 옛사람의 모습, 지금의 유약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늘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늘 소망하고 계신 그런 아버지 마음이에요. 요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비다, 민족의 큰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믿음 좋을 때가 아니라 믿음 없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안 믿었,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게 뭐냐? 난 너의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 바뀔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요. 믿음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기대하셨고 그렇게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도 같은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었습니다. 큰 용사여,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습니다. 용사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사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갈 때 우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모습은 굉장히 유약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겁은 많은데 아주 이빠른 소리를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따져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으며 도대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땐 그렇게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애굽의 병정들을 그냥 그 어제 홍해에다 빠뜨리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같이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고생을 이렇게 죽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듯한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알려주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가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 이렇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지금 보면요 기드온은 과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과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기드온이 또 끈질기게 따져요.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약하고 내 집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시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예, 내가 앞으로도 힘있게 할 거야 그랬더니 또 이번에 무슨 얘기하면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요 약하고요. 우리 저 힘 없고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열쇠는 기드온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끊임없이 일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뭐라 그래요? 나 그러면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한번 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표징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징을 좀 구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올 때 참 하나님께서는 그 야단칠 것 같으신데 그러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연약한 믿음 또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와요.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식에 기적을 베푸시죠. 지팡이로 그 음식을 다 태우는 사르는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뭐냐면 24절을 한번 보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고 오늘날까지 아비에게 속한 오브라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실감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됐습니다. 의심도 많았고 겁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예배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평강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죠. 그리고 큰 기쁨이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을 예배함,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사명적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취해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명이 은혜는 받았지만 감당하기 쉬운 사명인가? 지금이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시대가 하나님 안 섬기는 시대였어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소 잡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단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 이거 바알의 어머니 신이거든요. 그 가나안의 최고의 신 엘의 아내예요. 이거, 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찍은 나무로 장작 삼아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서 아버지 손 잡아다가 그 나무로 불질러서 번제로 드려라 이 얘기예요. 이거 쉽겠어요, 여러분?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해가 되죠? 우리 그 어떤 성황당 같은 거 있어요. 그 옆에 장승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집에 있는 소 잡아다가 성황당 다 부셔버리고 옆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장승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다 뽀개다가 그거 어디 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가 단 쌓고 거기서 제사 드려라 이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목숨 걸어야 되고요. 아버지와 인연 끊을 수 있고요. 집 쫓겨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절대 허락허락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혁명적 사건이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게 하나님을 체험도 했어요. 근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이 일을? 낮에 못하고요. 성경에 보면 밤에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비의 가족과 급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니라. 여기까지는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도 두렵고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도 의식하고 사람도 의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드온이 했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사람들이 보니 바알단이 무너지고 아세라는 찍혔고 또 둘째 소가 드렸고 새로 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거 누가 그랬냐? 근데 뭐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었겠죠. 저 기드온이 그랬다. 그래서 이거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죽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세요. 이 아버지가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바알이 살아서 있으면 바알을 그렇게 했으면 바알이 가만두겠냐? 냅둬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당연히 뭐 우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뭔 일이 있겠어요? 아무 일도 없죠. 이 바람에 기드온이 유명해집니다. 별명 하나 없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호칭을 받아요. 바알이랑 맞서서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과 대항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신, 이거 다 무너뜨리고 헐었는데 저 멀쩡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알을 이긴 사람 같이 된 거예요. 바알을 이긴 사람. 여러분, 이 바알을 이긴 사람이라는 굉장한 칭호를 받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사람이 비로소 이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단을 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33절에 드디어 국가적 지도자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여기 보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전쟁하러 옵니다. 세 개 나라가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34절을 보세요.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의 세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이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한 번 더 표징을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양털 이슬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명하게 양털을 놓고 마당에다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전쟁이 이길 것 같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또 참 이걸 요구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만 이슬이니까 짜니까 양털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저 같으면 됐다 그만하죠.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번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 들어주세요. 참 하나님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실라 그러면 근데 또 보여주세요. 제가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우리 같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기다림 이런 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참 이 그러니까 이런 근데 또 함부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바알단 못 털잖아요. 그렇죠? 밤에도 못 할 것 같고 그냥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래도 또 그만큼은 했으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양털 시험할 때 보면 또 우리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는 아니.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요. 이제 7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 참가를 하는데 이 7장에 보니까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치고 미디안에 지내 그 부편이여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 보여줘요. 내가 했어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 우리 힘으로 했어.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사람으로 하는 전쟁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전쟁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걸러내요.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일러서 두려워서 하는 사람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숫자도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된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요. 두려워했던 사람이 2만 명이었어요. 2만 2천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2만 2천 명 정도가 가고 만 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만 명도 많다 그러세요. 만 명도 많다. 그래서 물 먹는 걸로 테스트를 하세요. 물 먹을 때 가서 어떻게 먹느냐.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골라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300명으로 세계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들에 대해서 7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싸웠어요. 무슨 메뚜기 떼 갖고 저 해변에 모래 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지금 300명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전쟁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기를 주세요. 신무기예요.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한문으로 제가 쓰면 신신자 하나님의 무기를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무기를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7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이기죠. 우리가 이기는 거 보고서 알고서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3만 명 이상이 모였다가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사기가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가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 힘들겠죠. 만 명 남아서 이 정도만 갖고도 좀 벅찰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또 7천 명을 보내세요. 아, 7천 명이 아니죠. 다 보내서 300명만 남기세요. 여러분 300명 남았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눈에 보이는 숫자나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 또한 믿음이 요구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300명은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고 나팔, 항아리, 횃불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전쟁용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용이었어요. 이것은 크게 싸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순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기 탓하지 않았어요. 사람 적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는 싸움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물량으로 하는 전쟁도 아니었고요.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력으로 하는 일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삶, 오늘 제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 이것은 소신껏 살아가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열심히 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사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싸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싸움은 어디서 있는 거냐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으면 이 싸움 해보지도 않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 안에 순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있느냐 없느냐. 죄성이 가득한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린 이 믿음의 싸움을 사실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처음 순종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우상을 고 아세라상 찍고 제사를 드릴 때 겁나고 또 목숨도 걸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순종이 되어서 다른 연합군들과의 싸움도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 주님이 정말 제일 잘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처음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사탄이 유혹을 하죠. 돌로 떡 만들어라, 물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기적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저라면 모든 것 준다, 권력과 권세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주님이 다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 가지 유혹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셨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기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다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공감복음이 시작한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순종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질 때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늘 맛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세들이 있을 때 진정한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이야기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